죄송합니다. 이 본문이 잘못 주보에 기록이 됐네요. 에베소서 4장 3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박 집사님 죄송합니다. 예. Ephesians chapter 4 verse 32. 제가 봉독합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오늘 새벽에도 혼란했겠네요. 본문이 잘못 불려져서. 그렇지 않았으면 다행이고요. 요즘 세상이 굉장히, 아까 우리 김 전사님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전쟁의 기운이 아주 농후합니다. 지금 중국과 일본이 서로 군사력을 증강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이 긴장이 대단합니다. 옛날 그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전에 그런 어떤 움직임이 똑같은 그 움직임이 우경화라든지 또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일본에서 일어난 일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바로 직전과 같이 똑같은 현상들이 순서적으로 거의 흡사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 가운데 이 또 북한은 북한대로 어떻게든지 자기들의 자리를 잡기 위해서 자꾸 그 긴장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지요. 미사일을 발사하고 뭐 이런 무기를 만들었네 저런 무기를 만들었네. 그리고 선교사님들 자꾸 잡아가다가 그렇게 위협을 주고, 저 유럽으로 가면 지금 그 우크라이나가 동으로 서로 갈려가지고 서쪽은 친유럽, 동쪽과 남쪽은 친러시아 이래서 지금 뭐 내전 일보 직전에 지금 러시아 군인이 이미 우크라이나 안에 크림반도라고 그러죠. 그 자치공화국입니다만 어쨌든 그것이 우크라이나의 땅인데 6천 명이나 되는 러시아 군인들이 자기들의 깃발을 들고 들어온 상태고, 양쪽 우크라이나의 군대나 러시아 군대나 서로 전쟁을 할 수 있도록 국회의 비준까지 얻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전화를 걸어서 러시아 푸틴 대통령에게 경고를 했어요. 이대로 나가면 당신들 큰 손해를 입을 겁니다. 굉장히 강한 어조입니다. 이런 상태, 시리아에서 내전, 아주 엄청난 내전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서 200만 명 정도가 고향을 버리고 떠나간 상태입니다. 14만 명, 20만 가까운 사람들이 이미 죽었고요. 또 터키에서도 지금 조짐이 좋지 않고요. 태국에서도 조짐이 좋지 않고요. 오른쪽 왼쪽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또 보수며 자유라는 이름으로 나뉘기도 하고요. 현재 미국 안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문제로 또 대통령과 야당이 굉장한 지금 반목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자꾸만 이렇게 악순환이 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렇게 좋지 못한 그런 일들을 일삼으면서 개인과 개인이 또 나라와 나라가 민족과 민족이, 어제는 중국에서 어떤 사람들이 그냥 칼부림을 해가지고 170명인가 사상을 입었다고 그러죠. 또 한국 성지순례 관광객이 또 폭탄 테러로 어려움을 입고, 정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런 생각을 제가 주님 앞에 고민을 했어요. 세상은 자꾸만 말씀 그대로 사나워지고 원수를 맺고 그 마음을 풀질 못하고 자꾸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닫는, 어쩌면 세상이 주님 앞에 죄를 쌓아 결국 말세와 마지막 날을 맞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결국 가고 있는 것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어떤 나라의 대통령에게 문제가 있고 왕에게 문제가 있고 정치가들에게 문제가 있고 어떤 이런 큰데 우리가 의미를 두는 것보다는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어떤 대통령과 왕과 정치인들과 어떤 경제인들 뭐 이런 분들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이 문제는 참 풀기 어렵습니다. 워낙에 큰 권력과 대단한 그런 큰 집단들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마음으로 움직이고 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들이 개인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하게 여러 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계속 드리기 전에 여러분에게 짧은 건강상식을 먼저 하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필요해서 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뭐 조금 전에 서로가 이렇게 민족과 민족이, 나라와 나라가, 개인과 개인이 화를 품지 못하고 이렇게 참 극단적으로 치닫고 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사람이 화를 자꾸 내면은 일단 어디가 건강에 좋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몸의 부위 중에. 여러분 건강상식들 많이 넣으신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화를 내면은요, 심장이 쇼크를 받아요. 쿵 하고 이렇게 압박이 옵니다. 그러면 이 피가 말이죠, 갑자기 솟구칩니다. 그러면서 심장이 상하고 혈관이 상한다는 것이에요. 젊을 땐 모르지만 사람이 중년 이상 나이를 먹어가면서 이렇게 심장과 혈관이 상하는 것이 더 뚜렷하게 점점점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렇게 사람이 화를 내면 심장과 그 혈관에 피해를 주고 상처를 주면서 동시에 콜레스테롤이 갑자기 분비가 된답니다. 동맥 안에. 그럼 혈관이 막힐까요, 안 막힐까요? 막히게 되겠죠. 그래서 자꾸 화를 내다 보면 결국 심장질환과 혈관질환이 생기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아야 되겠죠. 그죠? 화내지 말고 참아야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도 있습니다. 참는다고 해서 이것이 그냥 비껴가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참을 때도 역시 심장이 쿵 하고 쇼크를 받는데요. 그래서 심장과 혈관이 역시 상처를 입게 된답니다. 그리고 역시 동맥 안에 콜레스테롤을 갑자기 막 분비한대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암을 발생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그런 성분이 갑자기 줄어든다는 거예요. 화를 참으면 누가 자기에게 모욕을 주고 또 자기에게 어떤 힘든 상황을 주고 뭐가 어떻게 든 이게 참아서 넘어가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는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자니 심장이 나빠질 것 같고, 화를 참자니 암이 생길 것 같고,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딜레마에 빠지는 것이죠. 이것을 2006년도까지 스탠퍼드 대학 그 의대에서 이렇게 연구를 했어요. 단연간 연구를 했어요. 과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약을 먹는다고 해서 이것이 뭐 근본적으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치료가 되는 것도 아니고 잠깐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연구를 하고 결론을 내린 것은 바로 이것이에요. 용서하면 된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여러분, 스탠퍼드 대학 그 의대, 스탠퍼드 의대는요,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아주 유명한, 아주 저명한 그러한 의대입니다. 거기서 아주 정말 우리로 말하면 생뚱맞은, 너무 엉뚱한 결과를 내놓았어요. 화를 내어서 심장이 상하고 화를 참아서 암이 생길 수 있는 것을 어떻게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 그것은 약도 아니고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스탠퍼드 대학이 무슨 기독교 대학이냐, 기독교를 아주 중심으로 성경을 아주 성경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그런 대학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탠퍼드 대학이 어디 있어요? 미국에서 제일 개방적인 도시인 샌프란시스코에 있어요. 뭐 산호세 쪽에 좀 치우쳐 있습니다만은. 그러니 어떤 기독교 베이스를 가지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을 떠나서, 말씀을 떠나서도 세상 의학자들이, 세계 최고의 의학자들이 결론을 내린 것이 무엇이냐, 약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용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래서 상담을 통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통해서 긴 시간 동안 그 마음의 상처를 드러내고 그 마음의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기까지 조금씩 그들의 마음을 풀어내고 현실을 인식해서 그런 분노와 화가 전혀 이득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논리적으로 깨닫기도 해주고, 나가 결국 스스로 결정하여서 그 상대방들을 용서하기로 했을 때에 그들의 건강이 상당히 좋아지고 그들의 마음이 상당히 밝아지고 긍정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일이 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국에서도 그 프로젝트를 가지고 와서 실험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2005년도에 보니까 한 교회를 놓고 했더라고요. 한 장로님이 어느 집사님에게 한 1억 5천 정도를 꿔줬어요. 1990년대 1억 5천이면은 집 한 채 삽니다. 그렇죠? 근데 그 돈을 꿔줬는데 같은 교회 집사님이 그것을 가져가서 사업을 하다 홀딱 말아먹고 하나도 갚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어요. 그 돈을 구워주신 장로님이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자기가 노후에 쓸 돈과 하나밖에 없는 딸내미를 씨뻔에게 해서 모아놓은 돈들인데 그걸 그 사람이 그 집사님이 다 말아잡수신 거예요.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은. 근데 그때의 그 충격과 그 참 상처 때문에 이분이 아예 창피하니까 미안하다라고 한다든지 내가 어떻게 변제를 갚겠다고 한다든지 뭐 이랬으면 좋은데 아무 말 없이 또 숨어버린 거예요. 같은 교회에서 장로님 집사님하고 잘 지내던 사이인데. 그러니까 그 스트레스는 대단했죠. 그래서 몸이 아프고 몸이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온 가족이 병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저들이 상담을 받고 또 믿는 그 믿음이 있어서인지 결국 그 장로님이 10년 만에 그 집사님을 용서하기로 하고 자기 집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제가 그 동영상을 봤는데요. 서로 끌어안고 울고. 그런데 용서받는 분보다 용서하는 분의 표정이 훨씬 밝더라고요. 훨씬 밝더라고요. 뭐 사업을 할 수도 없고 뭐 가게라도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할 수 없으니까 학교에서 야근을 쓰면서 그냥 경비를 쓰시면서 한 달에 70만 원밖에 못 버는 그런 상황인데도. 그런데 그 용서하는 사람의 그 얼굴이, 그 장로님 네 분의 얼굴이 얼마나 소망적이고, 그렇게 용서를 하고 나니까 그분을 용서한 것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미움으로부터 자유한 것 외에 삶에 자신감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어떤 마음의 무거움을 그 묵직하게 내려오는 어떤 그러한 중압감을 이기고 나니까 이상하게 삶에 대한 자신감과 삶에 대한 그런 자유가 더 크게 느껴지더라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인생에 있어서 그 마음으로든 또 육신적으로든 우리를 참 건강하게 만드는 그 묘약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했다고요? 용서. 한번 따라해봅니다. 용서하자. 예, 그렇습니다. 신앙을 논하기 전에, 말씀을 논하기 전에 세계 유수의 아주 유명한 그런 의학자와 의대에서 사람의 정신적으로 또 육신적으로 건강하게 하는 정말 신비한 묘약이, 좋은 묘약이 A wonder drug. 이것이 무엇이냐? 용서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이 용서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9장 11절에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성경은 더 그 용서의 가치를 이렇게 높여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무엇이다? 영광이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그냥 용서하는 것으로 끝나고 마음의 자유로 끝나고 몸의 건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볼 때 그 사람이 영광스러워 간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사람을 굉장히 높일 수 있는 그런 가치를 갖는 사람으로 변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 무엇을 해줘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도 정말 아깝지 않은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의학적으로 보면 건강이나 육신에 좋은 일이 되기도 하지만 성경적으로 보니까, 하나님의 입장으로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영광스럽게 합당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복을 받는 비결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한 가지 비결이 무엇이냐? 나도 복받고 상대방도 복받는 이 무궁무진한 무한한 복을 받는 그 비결 하나가 남을 뭐하는 것이다? 용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 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강력할 정도로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뭐하시려니와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내가 기도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며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데 주님은 그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한 가지의 조건을 뜻밖에 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기 이전에 해결해야 할 일이 있는데 무엇이라고요? 누구의 죄를 먼저 우리가 용서해줘야 됩니까? 우리의 이웃들, 나와 원수된 자들, 내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한 이후에야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구하면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라는 우리가 알았지만 가만히 음미해보면 참 뜻밖의 말씀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참으로 악화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으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역의 그 출발점은 회개에 있다고 그랬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너무나 중요한 신앙의 첫 출발이요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래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남을 나에게 원수된 자에게 내가 미워하는 자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이 또 첫 출발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심화해서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을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어요. 이성적으로는 용서를 해요. 아 용서해야지. 내가 여기서 이러면 안 돼. 용서해야지.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는 아직 용서하지 못한 그런 것이 있는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잘하려고 하고 용서해야 되니까 용서하려고 노력하고 아 나는 용서했어라고 자기 생각으로 했는데 어느 날 어느 시에 어떤 환경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숨어버린 마음이 쑥 하고 나와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우리의 머리털을 해이신 바 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용서하되 그냥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자세하게 실질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18장 35절 너희가 각각 무엇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이성적으로 이렇게 용서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용서하려고 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고 아버지께서도 그때서야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복과 은혜를 내려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뭘까요? 모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에게 피해를 입혔어요. 참 누군가를 내가 용서하지 못할 만한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분이 와서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그분이 정말 악했지만 선한 사람으로 변화받기도 하고 좋은 모습을 보고 나의 어떤 필요를 뜻밖에 채워주기도 하고 뭐 이런 저런 일을 통해서 그분을 몇몇 분들을 내가 용서할 수 있어요.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몇몇 분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죠? 몇몇 사람을 용서하라고 돼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돼 있습니까? 모든 사람을 용서하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따라서 미워하고 원수 맺고 용서하지 못한 사람이 그분이 변하기도 하고 내가 그분을 향한 마음이 변해서 몇몇 분들을 정말 깊이 있게 진실로 마음으로부터 용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몇몇 사람은 세상이 뒤집어지고 엎어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너무나 잘 알고 계신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세요? 살아오시면서 어떤 원수와도 같이 되었던 사람,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정말 마음을 열어서 정말 그분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면서 진심으로 용서하고 정말 나의 사람으로 다시금 관계를 회복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아직까지도 우리 마음속 깊숙이에 젖히는 도저히 용서 못해. 하늘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겐 벼락이라도 쳐줬으면 좋겠어. 가다가 돌불에 넘어져서 꽈당하고 넘어졌으면 좋겠어. 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랬다가도, 그런 마음 들었다가도, 혹시 그런 건 아닌지. 어떻게 저보고 이렇게 잘 아냐고요? 죄송하지만 상담하다 보면 그 얘기 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요, 목사님. 어떨 땐 그런 기도가 막 나와요. 아이고, 아이고, 집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용서, 누군가를 용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진심으로 그분을 용서할 때 우리 또한 용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몇몇 사람만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사람,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십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하나님 참 짓궂으세요. 당장 내죄부터 좀 용서해 주시면 내가 착해져서 다 용서할 건데 왜 우리한테 먼저 숙제를 하고 와서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가. 그런 말씀이 우리에게 참,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들어갑니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 4장 31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실질적인 말씀인데요. 서로 친절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 같이 하라. 자,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깨어진 관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단계와 방법을 오늘 에베소서 4장 32절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와의 어떤 좋지 못한 일로 인해서 관계가 깨어졌어요. 정말 꼴도 베기 싫고 마주치기도 싫고 그런 사람이 생겼어요. 안 생기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오늘 그냥 예방주사, 영적 예방주사 맞는다 생각하시고 들어놓으시면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혹간 이 말씀에 상관이 되는 분이 있다면 잘 들으시고 이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하나님의 새로운 그런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길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가 누군가와 깨졌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그 관계가 깨지고 말도 섞기 싫고 서로 눈도 마주치기 싫어도 일단은 뭐 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친절하게 대해라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마주쳤는데 흥! 이렇게 오다가도 싹 이렇게 돌아가고, 이렇게 오다도 싹 이렇게 돌아가고.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인들이 그랬어요. 유대라고 하는 지역이 사마리아 남쪽에 있어요. 그리고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그 사마리아 바로 북쪽에 있습니다. 근데 유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갈릴리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일단 직선으로 올라가면 되는데 그렇게 안 갔어요. 돌아갔어요. 이렇게 저 원수들하고 마주치기 싫다고. 사마리아 사람들도 유대인들이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니까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사마리아 땅으로 직진하신 거예요. 갈릴리 땅으로 가시려고 했는데 사마리아 땅으로 직진을 해버리신 거예요. 거기서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님의 복음을 전한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네, 그러신 것입니다. 여러분, 끈을 놓지 마십시오. 누군가의 관계가 끊어졌다고 해서 끈을 놓지는 마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치 않으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과거에 이스라엘 나라가 남과 북으로 나뉜 때가 있어요. 솔로몬의 아들 참 르호보암 때에 남북으로 나라가 갈려서 남쪽의 나라는 유다, 북쪽의 나라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뉜 적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어떠한 예언을 주셨느냐면, 한 손 안에서 이 따로 때려든 나뭇가지가 이렇게 잡혔어요.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위로, 분명히 중간에가 끊어졌어요. 그것을 에스겔이 보았는데 이렇게 잡았다가 그 손을 펴니 그 갈라져 있는 나무가 하나가 되었더라라는 그런 예언을 주십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갈라졌던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을, 하나 되는 것을 예언해 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관계가 깨어졌다고 해서 다시는 안 볼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꼭 그런 사람 다시 봅니다. 꼭 그런 사람 다시 봅니다. 예. 어떤 분이 제가 너무 천천히 가니까 이렇게 추월을 하면서 가고는 정말 손으로 할 수 있는 욕을 저한테 다 하시더라고요. 입으로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는 않는데 아마 굉장한 노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분하고 저하고 얼마 안 있어서 말이죠, 다시 이렇게 길을 가다가 마주치는 상황이 생겼는데 하필 그냥 싹 지나가면 되는데 천천히 지나가는 상황이 생기고 말았어요. 그분이 저를 못 보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아가씨예요. 제가 그때 좀 미안하다고 빵빵거리길래 이렇게 손을 흔들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오해해서 손가락 가운데만 든 줄 알고 막 그렇게 여자분이 막 온갖 그 행태를 다 했는데 그분이 이렇게 보다가 내가 이렇게 흔들다가 멈칫했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 잡힌 걸 봤단 말이에요. 온갖 욕을 당하다가 어머 싶은 거지. 그런데 결국은 또 마주쳐갖고 천천히 지나게 되니까 정말 쥐구멍이라도 들어가려는 그 표정이 전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시는 안 볼 것처럼 한 사람을 꼭 만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 있으세요? 없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관계가 깨졌다고 해서 다시는 보지 않을 것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친절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쓱 보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게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무슨 투페이스다, 뭐 위선대다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은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첫 발자국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남한과 북한이 이산가족, 뭐 상봉 등등 여러 가지를 상의하기 위해서 만났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인상 팍팍 쓰고 서로 굴밤 때리고 말이죠. 꼬집고 이럽니까? 어떻게 하죠? 얼굴 근육을 싹 풀고는 싹 웃고 그냥 그렇게 서로 악수하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작하잖아요. 어떨 땐 밥도 같이 먹고. 그게 어떤 위선된 행동일까요? 아니죠. 뭔가 이 상황을 좋게 풀어갑시다 라고 하는 그런 노력의 일환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의 관계가 깨졌을 때 어려워하거나 피하거나 미워하거나 더 그러지 마시고요. 막대하거나 막말하거나 이러지 마시고 서로에게 일단은 어떻게 해라? 친절하게 대해라. 할렐루야. 제 직구준 질문하겠습니다. 부부간에는 어떨까요? 부부싸움을 엄청나게 했어요. 천둥 벼락치도록 부부싸움을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없겠지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말도 안 하고 각방 쓰고 이래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절하게 대해줘야 되겠죠? 아무도 응하지 않으시네. 그게 어디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 뭐 이런 마음인데 그게 안 된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아, 하나님 말씀 대단히 좋아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불쌍히 여기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분을 향해 입도 안 열려, 그분을 돌아보기도 싫어, 말도 섞기 싫어, 같은 공간에 있기도 싫어.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라고요? 예? 이해도 안 되고 용서도 안 되고 사랑도 안 되고 그래서 축복도 안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불쌍히 여겨.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어떤 가치가 있어서 우리가 이해가 돼서 그래서 오셨나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직접 그 시대의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아주 심한 욕을 하셨는데 그 개가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다시 도로 먹는 것 같은 그런 행동을 하는 인간들아,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예수님 당시에 개를 들어 인간을 비유하는 것은 제일 큰 욕이에요. 한국에는 뭐 그게 욕 중에는 아주 라이트한 가벼운 욕인데 이 유대 나라 당시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사셨던 그 유대 지역에서는요, 사람을 개에 비유하는 것은요 욕 중의 욕입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걸걸하게 욕을 하시는 중인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꼴보기 싫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는지 그 개가 먹은 것을 토한 것을 또 먹는 것과 같은 너희들아, 이렇게 얘기하시죠. 그러니까 그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인가요? 아니죠. 이해할 수 없어요. 용납될 수 없어요. 그것이 누구다? 우리들이다. 인간들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렇게 표현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못 박혀서 죽으셨습니다. 원망을 하거나 시비를 걸거나 화를 내거나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시면서 온몸과 온마음을 다해, 온정성을 다해 뼈가 부러지고 살이 찢겨져 나가도 울면서 피 흘리면서 땀과 물을 흘리면서 십자가를 저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떻게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해진 줄로 믿습니다. 친절을 베풀 수 있으면 여러분께서 친절을 베푸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주여, 내가 저분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면 뭐라고 이론적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냥 울컥 척척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냥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쩌든지 깨진 관계는 회복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 첫째 출발이 여러분 서로에게 예의를 더욱 지켜주고 친절하게 하며 더 나아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얻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아유 불쌍해 하고 혀를 끌끌끌 차고 말아요. 결국 그 상태에서 어떻게 됩니까? 서로 용서하기를. 어떻게 하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피 흘리는 수고가 있더라도 죽을 것 같은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피 흘리셨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찢기셨어요. 우리가 그 누군가를 용서한다는 것이 이렇게 너무나 힘든 과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용서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용서를 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지 조금은 반대의 경우입니다만, 여러분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그 쌍둥이 형을 속이고 말이죠. 장자권을 빼앗고 그 사기를 치고 하다가 형에게 미움을 받고 정말 그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기로 작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이 흘러도 그 원한이 풀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야곱이 에서에게 용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어떠한 기도를 했던가요? 뼈가 빠져나갈 정도로 하룻밤 내내 뒹굴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누군가의 어떤 원한이 맺히고 미움이 쌓이면은요, 형제가 아니라 할지라도, 쌍둥이라 할지라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서 죽음을 각오한 기도를 통해서 용서가 이루어지는 것을 놓고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용서받기도 힘들지만 용서하기는 어떨 때는 더 우리가 힘든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정말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서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욕받으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도 용서하신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손양원 목사님께서 참 공산당 청년에 의해서 자기 아들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하지? 그분을 양자로 입양해서 목사를 만듭니다. 법도 감동해서 그를 방면하고 풀어주고 정말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분이. 여러분 과연 근데 이게 쉬운 일일까요? 힘든 일이죠. 한국에 유영원인가요? 제가 이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23명을 죽인 사람이 있어요. 연속으로 살인마죠. 어떤 교회의 집사님이 그 살인마에 의해서 어머니와 아내와 아들을 잃었어요. 집에 들어와서 세 사람을 그냥 죽여버린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의 그 사이코패틱이라고 그러죠. 사람을 죽이면서도 희열을 느끼고 양심의 가책을 전혀 못 느끼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신앙의 힘으로 그를 불쌍히 여기며 용서했습니다. 그런 인터뷰를 보면서 말이 쉽지 이게 가능한 일일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분을 용서합니다라고 말하기까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무슨 노력을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용서하라는 것이에요. 누가 한 것처럼, 누가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예수께서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처럼 그런 용서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에서 원한을 떠나보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치 못한 분들 너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지는 것 같은 그런 고통과 그런 어떤 참기 힘든 그런 일들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뜻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고 용서의 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회복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동고동락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용서를 위한 중보기도가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열왕기상 8절 50절에 보니까 주께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저희를 사로잡아 간 자의 앞에서 저희를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저희를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 왕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그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죄인들을 용서해달라. 혹은 그 멀리서 그 성전에 오지는 못하지만 멀리서 그 성전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는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는 중보 기도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자기 죄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그런 중보 기도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그 자기 조카 롯이 들어가 있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자 모세가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오늘날 여기 이렇게 솔로몬이 자신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혹은 제사장들이 제사 때마다 백성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또 보실까요? 다니엘 9장 18절에서 24절에 나와 있는 이 용서에 대한 중보기도는 정말 감동 있는 기도인데요. 다니엘 9장 18절 이하의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의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오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오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라. 23절로 넘어갑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지금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하는 말입니다. 내가 내게 고하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죄악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모든 죄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포로로 끌려온 유대 백성들을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33절과 34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하시더라. 주님께서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은 자들을 위하여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정말 절정에 다다른 남을 위한 용서의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분을 용서합니다. 혹은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고 들으시길 원하는 그 기도는 바로 남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남들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그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의 기도를 듣고는 하나님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니엘 9장 23절을 다시 봅니다.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려왔으므로 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주여 혹은 하나님 아무개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그 기도를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얼마나 그 기도를 기다리셨는지 네가 그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이미 하늘로부터는 명령이 내려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죄악이 사함받고 놀라운 복이 너희들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가지고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그런 경험하기를 원합니까? 그 누군가의 죄를 비판하거나 그 누군가의 죄를 정죄하지 마시고 주여 그가 주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그가 주님 앞에 죄를 용서함 받는 그런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그분이 그 죄에서 떠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의 죄가 사함받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하면 주께서 천사 가브리엘 대장천사잖아요. 내려보내서 정말 내려보내서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심지어 그 기도를 한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은총을 입은 자다. 이제부터 네 인생을 내가 책임져 줄게. 얼마나 이웃을 위한 중보기도를 주님께서 기쁘게 보셨는지 이제 이후로 너에게 내가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너와 함께해서 내가 너를 두고두고 쓰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그에게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예언해 주기까지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고 황제가 바뀌어도 다니엘은 더 승승장구하게 된 역사가 거기에서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개가 너무 믿습니다. 벼락 내려주세요. 돌에라도 걸려서 넘어지게 하세요. 혹시 이런 유치한 기도가 우리에게 나옵니까? 주님은 그 기도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이지만서도 그 백성을 끌어안고 다니엘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 정말 자신을 통해 지은 성전에 와서 죄인들이 기도할 때 혹은 그 성전을 향해 손을 뻗고 기도하는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없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형제 자매가 우리 교회에 와서 기도할 때 혹은 우리 교회를 향해서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간구할 때 그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실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전에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정말 나라가 멸망할 정도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백성이라도 끌어안고 기도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 벼락을 맞을 사람이라고 남들은 욕을 하여도 우리는 그분을 끌어안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늠한 여인이 한낮에 도망을 갑니다. 성난 예루살렘 사람들이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쳐 죽이려고 따라옵니다. 그런데 그분을 누가 막아섭니까? 예수께서 그 동네 사람들을 막아서고 하는 말이 뭐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때 그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뭐 중간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만 결론적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저거 돌 맞아야 돼. 돌 맞아 죽어야 돼. 그런 사람을 끌어안고 주여 이분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런 기도의 용의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런 용의가 여러분에게 저에게 충만히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씁니다. 하나님이 그런 가정을 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자신을 못 박고 그 속옷을 제비 뽑아 나누며 힐난하는 그들을 향해 욕을 하시거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래요. 남들끼리 서로 지지고 볶다가 잘못을 한 것을 보고 아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이럴 수 있을진 몰라도 나한테 죄도 없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죽일 사람을 만들고 뺏어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하나님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이런 기도가 과연 우리에게 나올 수 있겠는가.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의 육신을 입고 모범을 보여주셨으니 우리에게 이런 믿음의 경지가 다다를 이런 믿음의 경지에 우리가 다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우리에게 버거울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목표를 정확히 정합니다. 남에게 아니라 나에게 그 무언가를 해한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내가 용서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용서한 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가 용서한 이후에는 뭘 해야 될까요? 뭐 해야 됩니까? 용서한 이후에는 그냥 빠이빠이 헤어집니까? 이제는 다시는 상관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합니까? 용서한 이후에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따라해봅니다. 사랑하자. 여러분 용서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해하면 용서가 되고 용서하면 사랑이 되고 사랑이 되면 무엇을 한다? 축복할 수 있다. 그러나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불쌍히 여긴 이후에 용서가 되고 사랑이 되고 축복하는 관계가 되는데요. 용서는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서로 축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허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다? 우리가 서로 무엇함으로? 사랑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증거고 그것이 열매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합니다. 그분이 우리의 심령 안에 거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에 거하시길 원하십니까? 그 좋으신 주님과 동고동락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런데 그게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 무엇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까?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동거동락하시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먹고 마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그 앞에 오늘 본문 말씀대로 무엇이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며 뭐하라? 서로 용서하라. 오늘 본문 다시 봅니다. 에베소서 4장 32절.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그 다음에 뭐라고요? 서로 용서하기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에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서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억만금을 드려 찬양을 하고 예배를 우리가 집전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서로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까요?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자식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사위와 장모님, 장인이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시어머니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교우간에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서로 뭐 해라? 용서해라. 서로 용서해라. 서로 불쌍히 여겨서. 여러분, 우리 서로 도끼인 개끼니에요. 잘나면 얼마나 잘나고 못나면 우리가 얼마나 못났겠어요. 주님 앞엔 다 죄인이었어요. 직업이 다르고 직분이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조금 다 다르지만 하나님 앞엔 그게 그거고요. 그놈이 그놈이고요. 에요. 서로 불쌍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서로 친절하게 대하는 데서 시작됐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서로 친절히 일단은 대하시고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서로 용서하시고 서로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지 못하면 우리의 심장이 망가지고 암세포가 만들어지는 이런 우리들의 몸속의 생리를 통해서도 우리가 얼마나 용서하고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남을 용서할 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하였고 또한 남의 죄를 용서받게 하기 위하여 하는 그 중보기도를 너무나 귀하게 여기셨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사랑하며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을 우리가 알았사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에 용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격으로나 우리의 솜씨로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마음으로부터 그 모든 사람을 용서할 방법이 없사오니 성령님을 우리 안에 넣어주셨다고 하였사오니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정말 야곱의 기도처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통처럼 그 누군가를 용서하고 그 누군가를에게 용서받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는 우리가 알지만은 주께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것처럼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용서받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하여 주시고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주님의 도우시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하나 되어 역사하시고 동고동락하는 놀라운 일이 이루어지는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삶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